여러분, 요즘 집에서 영화 많이 보시죠? 영화는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크게 선과 악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당들이 악을 행할 때 선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이 대개 영화의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공동체를 잘 이루는 그룹은 악당들입니다. 잘 몰려다니죠? 함께 모의를 합니다. 또이 사람들이 의리도 있어요. 반면 주인공들은 늘 혼자입니다.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지만 오픈하지 않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시간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몸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선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주체인 우리 젊은이들은 그만 히어로즘에 빠져서 홀로 있기를 좋아합니다.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부작용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삶은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각도가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나눌 터인데요.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왜 전도서가 쓰여졌는가 하는 12장 9절, 10절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합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던데, 이 선한 능력으로 작사하였던 본 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도시를 덮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내 삶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나누려고요. 구약을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누는데, 전도서는 시편과 잠언과 아가서와 함께 성문서에 속합니다. 성문서 그러면 거룩한 책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거룩하지 않고 여기에 속한 것만 거룩한 책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삶을 다듬어 주는 책, 삶을 가르쳐 주는 책이라 그래서 성문서라 했고요. 그 성문서에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속해 있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시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은 현존하시다라는 겁니다. 어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맞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양해라.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라. 시편은 또 반대로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아파요. 성경은 그래서 찬양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이것이 시편의 큰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서요. 전도서를 영어로 Ecclesiastes라고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라틴 랭귀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교회를 에클레시아에서 나왔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에클레시아에서 에클레지아스트가 나온 것입니다. 즉 전도서는 교회, calling out,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9절 다시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라고 했습니다. 즉 누구에게요?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이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장 9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철학자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 생각하지 않고 삽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생각 없이 산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물론 요즘 오늘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너무 이런 정보와 유튜브와 SNS가 발달해서 내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남에게 얘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보 매체도 뉴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누가 지혜자이냐?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을 잘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만은 생각만 하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란 생각하고 연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가? 9절의 끝은 잠언을 많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잠언 읽고 계시죠? 반응 보니까 안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말로 할 때 잠언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성전교회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제 우리 신약을 끝내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잠언을 Proverbs라고 하는데 왜 잠언을 Proverbs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잠언 읽으면 어떤 분은 좋은 말, 속담이다, 참 좋은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잠언의 뜻은 찌른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도 그렇고요. 또 한자도 그렇습니다. 바늘잠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가만 놔두면 굳어져 버리거든요. 마음이 제일 먼저 변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늘 찔러줘야 돼요. 그래서 삶을 가르쳐준 잠언이 성문서에 들어있는 것은 마음을 찔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자꾸 굳어져서 내 마음을 찔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만 생각해서는 내 마음이 찔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찌르듯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언 한 장씩만 읽어도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이 찔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마음에 메시지가, 말이 찔려질 때 나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들으셨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소독약을 몸에 주입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사람 되기 참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 되기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높은 사람 되기보다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서가 에클레지아시스트,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바른 메시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사실 전도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은 Greek language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했습니다. 이 코헬렛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으다, 수집하다 라는 뜻이 있지만 코헬렛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teacher 또는 preacher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지혜의 스승이요 설교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찔리도록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찔렸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오늘 우리가 또 유튜브로 예배하기 때문에 두 절만 짧게 읽었지만 사실상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청년의 때, 먼저 성경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문학적인 관점으로 청년을 한번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던 때입니다. 즉 청년의 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20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가능한, 그리고 빠르게 힘있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녀 모두를 가르쳐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청년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렇게 여기까지 온 바로 청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년으로서의 사명을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솔로몬은 왜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여기에 청년이란 단어는 바로 새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끝은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히브리 문학적 사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청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시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게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새벽으로 나를 부르셨기에 모든 시작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13절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가슴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삶의 위기가 오면 항상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인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를 읽어보면 딱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전도서는 오늘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 바이러스가 풀리지? 언제 소멸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섬기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일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서 우리에게 눈이 바뀌도록 해주는 겁니다. 첫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답은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아주 간단합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시각은 이것입니다. 아니야, 영원한 것이 있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은 자꾸 어디에다가 걸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거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모두가 불안하잖아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영원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거기에 영원을 걸고 말씀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합니다. 무엇이 새 것일까? 이 땅에 새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한 답인데 성경은 이것을 틀었습니다. 새 것이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가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라이소를 인젝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젝션해야 됩니다. 주사는 팔뚝에 맞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 복음의 주사를 우리들의 마음에 맞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백신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참 좋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시기에 한 가지 숙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바뀌어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성경 단은 아니더라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현실로 이루는 교회,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읽다 보면은요, 웃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6세기에는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칼빈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세요? 해외 선교를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국 말씀 하나를 잘못 해석해서 16세기에는 교회의 정체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참다운 부흥이 무엇일까요? 이제 분명 코로나 이후에 부흥의 관점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인격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격이 부흥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부흥의 마지막 열매는 인격 성품이어야 됩니다.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품은 성령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인격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든 싸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증오에 찬 핍박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하였다면 그분은 두 눈이 충혈된 채 원망과 저주의 모습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다.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어제의 인격이 아닙니다. 어제의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에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왼쪽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 전도서 12장이 펼쳐져 있을 터인데 10장으로 옮겨보십시오. 권사님, 오른쪽으로 피면 아가서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는 그 마음이 왼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왼쪽, 성경은 질서의 책입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 편을 오른편으로 결정해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자꾸 왼편의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거기가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하지만 신앙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편리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거룩의 삶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 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우편에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춤추지 말라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감정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자제할 줄 모릅니다. 지금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격리를 풀어달라. 우리에게 일하게 해달라. 점점 사람들이 수가 틀리면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이 절제하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도 오래 참으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어. 나는 솔직했어. 그러나 그것은 솔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실함이 아닙니다. 충실함이란 참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감정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내려놓고 진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잠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오른편에 두어야 하고 내 마음이 감정에 춤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한 사람은 자기 밖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내 말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지만 밖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지 나를 증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작게 작게 가정의 교회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훈련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참 좋은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